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10장 20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이 34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20절부터 34절까지를 묶어서 하나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길어졌어요. 설교만 하면 2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나누는 기준을 어디로 잡았는가 하면 여러분 한글 성경을 여러분 성경이 계시면 거의 대부분의 한글 성경에는 그 옛날 거 말고 최근에 것들요. 그 작은 제목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크게 이렇게 한 문단, 문단씩 작은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그 제목을 따라서 설교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수까지 한다면 앞에 이렇게 해놨는데 20절에서 23절까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24절에서 27절까지 주께서 아수르를 멸하시리라. 28절에서 34절까지는 침략자의 공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세 개로 나왔지만 그러면 전체로는 20절부터 34절까지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라. 이게 주제예요. 20절부터 34절까지의 전체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펼쳐져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조금 연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지난주에 했던 15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는 아수르가 하도 자랑질을 하니까 거만의 극치, 교만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빛이세요.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다가오셨던 하나님이 아수르에게는 불꽃처럼 나타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살라버린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불살라버리는데 그 거의 다 쓸어버리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나무가 몇 그루 남아있을 거다. 숲은 다 타는데 몇 그루의 나무가 남아있는데 그 몇 그루의 나무가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숫자의 나무만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남은 자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샌디에고에서 가든그로브까지 자동차를 토잉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어요. 그러면 기억들 나시죠?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고 유다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었고 압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택하신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다 통합한 이스라엘, 야곱의 열두 지파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두 지파 백성들에게 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남은 자는 아수르의 남은 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남은 자는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 모든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예요. 이스라엘 모두라고 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미 서론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썼잖아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도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20절부터 23절까지 넉절밖에 되지 않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네 번 나와요.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 또 남은 자는 아니지만 피난한 자, 20절 말씀에 피난한 자라고 하는 단어까지 포함을 하면 무려 다섯 번이나 그렇게 남은 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강조점은 뭐냐면 남은 자예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누가 남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불로 심판할 거거든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 남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곧 여러분과 제가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게 돼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는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교훈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세상의 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0절 말씀 여러분 보실래요? 2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그 다음에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자가 누구예요? 앗수르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있었던 설교를 제가 계속 매주마다 거의 매주마다 반복하는 거잖아요. 상황을 반복을 하잖아요. 이 반복은 12장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아무튼 아하스,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누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앗수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앗수르가 처음에는 이 유다를 도와주는 척하다가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척하다가 결과적에는 어떻게 됐어요? 앗수르가 유다를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지금 20절 첫 단어가 뭐예요? 그날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날에 즉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내밀게 되었을 때 지난주에 설교로 연결을 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멸하실 그때에 유다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앗수르가 아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 야곱의 피난한 자들, 즉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12명으로 12지파가 되었어요. 그 야곱의 아들들로 인한 그 야곱의 12지파 중에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제목처럼 세상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적 있으십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스갯소리가 있죠. 수영장 같은데 혹은 뭐 목욕탕 같은데 아기가 이게 아들이 있어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놀고 있는데 아빠는 아들에게 이 담력을 좀 키워주고 싶어요. 점프해, 아빠가 잡아줄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점프해, 점프해. 아들이 안 하다가 한번 첨보동하고 뛰어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살짝 들어오니까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번엔 자신 있게 뛰어야 돼. 아빠가 잡아줄게. 열심히 달려가서 애가 쫙 들어갔어요. 아빠가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그러니까 애기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리고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사람이 돈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은 어때요? 명예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의 경험은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는 사용할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만 믿어. 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들은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에요. 아하스와 유다의 백성은 앗수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힘들어요. 오히려 아파요. 오히려 손해보고 있어요. 오히려 공격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앗수르를 공격할 때서야 아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믿었더니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아이씨, 아유, 욕할 뻔했어요. 어이씨, 그러면서 쌍시옷이 나가고 누군가를 욕하려고 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믿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 믿다가 다치기도 하시죠. 때로는 부모 믿다가 다치기도 하시죠. 형제들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남은 자는 돌아와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사야서 7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이사야서 7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사야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이야기가 나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너 나한테 징조를 좀 구해봐 그랬더니 징조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여호와의 징조예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게 7장 14절인데 7장 1절 2절 3절 3절로 기억을 해요. 3절에 가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스알 야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기억 나십니까? 예, 스알 야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알 야숩의 이름 뜻이 뭔가 하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예요. 그 말뜻이. 근데 그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스알 야숩의 그 의미가 10장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 남은 자는 돌아온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수르가 멸망할 때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 나라가 멸망을 하거든요. 유다 나라가 결국에는 멸망을 해요.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가 하면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의 마지막 날은 그때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오셨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뭐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실 때에 그 작품은 원대한 겁니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원대한 모습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는 진실한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아, 이사야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의 선지자.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호세아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호세아도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경고를 하면서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처럼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서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기서부터예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대요. 해방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을 해요. 남쪽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북쪽인데 아니잖아요. 다윗 왕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 후에 그들의 다윗 왕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통일된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일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마지막 날은 그렇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경 봉독을 먼저 하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아멘 23절까지 다 읽고 아멘 한 다음에 참 신나는 말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오늘 읽은 본문이요. 신나는 본문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음매 기죽어 이랬는데 오늘 말씀은 신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볼게요. 개인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를 놓고 이야기할게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이게 저한테는 마지막 예배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계산을 해봅시다. 상상을 해봅시다. 신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시든지 간에 그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죽음이라면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인생 끝이야가 아니라 인생 시작입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빠져나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문을 열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많은 케어스, 혼란이 있을 거예요. 당혹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있을 거예요. 이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간다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남은 자, 겉모양만 남은 자가 아니라 진실한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세 번째 거가 두 번째 거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두 번째는 진실된 남은 자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했지만 세 번째 거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했습니다. 뭔가 강조가 되어 있죠. 여러분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바다에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다가 100살에 아기를 낳습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아들이 20대 초반에 청년이 됐습니다. 아주 잘생긴 청년이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적어도 120여 살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아들 내게 바쳐라. 이 바치다라고 하는 말은 제물로 드려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내 아들이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들과 함께 먼 거리를 떠납니다. 나무도 갖고 불도 갖고 하인들과 데리고 먼 길을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모리아라고 하는 산까지 갑니다. 산 밑에 왔을 때에 하인들을 거기다가 놓고 이제 아들과 함께 둘이서만 올라갑니다.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지금 장작도 있고 땔감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근데 재물이 없네요. 재물은 뭐예요? 보통 짐승을 바치잖아요. 아버지, 짐승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0살, 20살 청년이에요. 120살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와 20살의 기골이 장대한 청년이에요. 갑자기 이 아버지가 끈을 갖다가 아들을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밀쳐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묶였어요. 그리고 단 위에 눕혀졌어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재물은 내가 준비해 놓았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나무에 양 한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이삭 대신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고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제사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뭐 같이?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부터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10장 22절에 있는 이야기와 창세기 22장 17절에 있는 이야기가 비슷하면서 달라요. 비슷하면서 달라요. 여러분 그거를 캐치해 내셔야 해요. 그래서 두 구절을 비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앞에 자막을 만들었어요. 22절에서는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는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 두 구절을 풀 수 있는 구절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연결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에요. 이 세계에 이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대했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서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은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 누가 돌아오느냐?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야기로 한다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심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이 말은 꼭 잊지 마세요. 구원은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리지널 가스포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해요. 뱀은 누구를 의미해요? 사탄을 의미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승리가 선언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진 것처럼 구원이 확실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이 약속이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것까지도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아요.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아이고 죽으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움에 휩싸이지 마세요. 두려움은 때로는 뭐 건전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을 나게 해요. 이겨야지, 조심해야지, 이거를 얻게 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은 자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비유해 볼까요? 이게 돈 우리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돈이 너무 없으면 우리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다고 해서 돈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돈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은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닥쳤을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Pass over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공의로 다가오시는 그 불의 심판이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끝까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에 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22절과 23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23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2절과 연결을 해볼까요? 22절 끝에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기 때문이다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22절 끝에 있는 것처럼 공의로 파멸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판사가 선고를 하죠. 징역 10년이라고 선고했어요. 즉 징역 10년이라고 선고하는 것은 단순하게 형량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의 의미 가운데, 의도 가운데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징역 10년에 처한다라고 세 번 치고 형량을 확정을 한다는 말은 법의 엄중한 권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징역 10년 안 나옵니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징역 10년이 나온 거예요. 맞지요? 그러므로 형량이 선고되어진다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재판 혹은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멸시키겠다, 아수르를 파멸시키겠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심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서 있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서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종말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종말이 이미 시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종말이고 어제도 종말이었고 내일도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종말을 시작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지금 이 종말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종말을 종결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아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말이 오든 내일 종말이 오든 우리들은 거뜬히 살아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움 없이 사십시오. 벌벌벌벌 떨고 살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날마다 사모하면서 사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남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로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